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청년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님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구약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서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난해한 구절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주제로 설교하면 교인을 잃게 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서는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했는데 레위기는 그리고라는 히브리 단어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한 후에 그리고라는 단어로 레위기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레위기의 서문이자 소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와 그 파생어가 83번이나 나옵니다. 레위기서는 여러 가지 희생제도를 통해서 죄의 속성과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좌절시키고 깨뜨리기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죄와 악행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이고 사랑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함으로 언약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서는 거기 나오는 희생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어떻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율법의 희생제도가 우리를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 역할을 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절기를 통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의해 줍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레위기에서 보여주신 희생제도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희생제도를 통해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만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시간을 넘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교제를 갖는 데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원한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단체가 나를 사도로 뽑아주어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통해 사도가 된 것도 아닙니다. 나를 사도로 뽑아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나와 함께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의 문안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약한 세상의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을 따르게 된 것은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기쁜 소식을 따르고 있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변제시키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겁을 주어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참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나 하늘의 천사라도 여러분에게 다른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전에 받은 것과 다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기쁜 소식을 어느 누구에게서 받지도 않았으며 어느 누구에게서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에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에 유대교와 그 생활 방식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였습니다. 나는 교회를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나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내 나이 또래의 다른 많은 유대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아주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마련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게 보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에 관한 기쁜 소식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야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나는 거기서 그와 보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동생인 야고보를 빼고는 다른 어떤 사도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쓰고 있는 말에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나를 직접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애쓰던 바로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My mansion sits near the throne. whose mansion may be close by me across the golden avenue. She was the first one to teach me of heaven,
and the very
first one to teach me of you.
Just build my
mansion next door to Jesus,
and tell the
angels I'm coming home. It doesn't matter who lives around me, just so my mansion sits near the throne.
민수기 제19장.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멍해본 적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합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 불 가운데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물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암송아지 재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암송아지 재를 거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및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어느 누구 죽음이든지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랫동안 부정하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이르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죄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르째 되는 날에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누구든지 죽음,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지켜야 할 법이다.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랫동안 부정하다. 어떤 그릇이든지 그 위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도 부정하게 된다.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의 뼈나 아니면 그 무덤에라도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이랫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죄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맞는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인물을 찍어 장막 위에와 모든 기구 위에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에와 뼈나 살해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위에 뿌린다. 정한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려준다. 그러면 이레째 되는 날 부정을 탄 그 사람은 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저녁때가 되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을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돼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몸에 닿아도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것에 몸이 당한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시편 50편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를 믿는 성도들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수렴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수렴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서운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께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형식에 치우친 신앙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적인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멸망받아 마땅한 버려질 수밖에 없는 형식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생명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바른 궤도에 세우려는 인자하신 충고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언약한 백성들을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이키시려는 의도가 언제나 형벌과 심판보다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자의 간구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죄인들에게는 가슴 떨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지만 무한하신 주님의 자비와 용서에 호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죄진 인류에게 더 큰 감격과 눈물이 됩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당연히 죽어 마땅한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유다서 1장 12절 비유인데요. 나를 다시 부르셔서 사죄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5절 6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모여야 합니다. 그는 심판장이심에도 그 공의를 선포하시기 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사람들 보기에는 믿는 사람 같지도 않은 허약한 종교인.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베푸십니다. 새롭게 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용서 받을 기회를 준비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을 용서하시고 또다시 받으시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구별하셨기 때문에 모으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자녀들 중에서는 효도 잘하고 순종 잘하는 아들, 딸이 있는가 하면 말썽 피우고 일만 만드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자녀일지라도 남하고는 다릅니다. 아유, 이 원수놈아 할지라도 그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수습하는 이유는 그가 자식으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같은 피를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고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 부모들처럼 철들 때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참으시고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즉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사신 자들을 모으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주님의 피는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참으시는 것도 오늘 우리의 경건 때문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하나님 앞에 모인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각오하고 모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일 때는 수치를 무릅쓰고 나와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백성들은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백성은 사명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레위인들이 성막의 각 부분을 짊어지고 진행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이 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성막의 부분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7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백성을 향하여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신앙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나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내가 너의 죄상을 밝히리라.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상을 낱낱이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떠하든 간에 듣고 순종하고 고치는 자들은 인생이 변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어떤 경우 중요한 사람의 교훈을 외면하면 몇 년이나 길게는 일평생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영원히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도의 아버지께서 오늘 나의 하나됨을 믿습니까? 남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곧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8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숲속의 뭇 짐승이다 내 것이요 산 위의 많은 가축들이다 내 것이 아니냐. 공중의 저 새들도 다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들에서 울거리는 생명들도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 땅이 내 것이요 땅에 가득한 것도 내 것인데 내가 배고픈들 너에게 달라고 하겠냐. 10절에서 12절이고 내가 쇠고기를 먹겠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3절에 공동번역이었습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은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결코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전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교만하고 차별하고 허세를 부립니다. 그것이 비록 옆의 사람에게 일지라도 교회 속에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나 역사 속에서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 적어도 사람을 상대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형적인 허례허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사와 제물과 절기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너의 제물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너의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8절 9절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은 결코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기다리십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부르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사야서 65장 2절 3절에 탄식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그것은 다만 죄 아래 신음하는 가련한 백성들을 위해서인 겁니다. 네 번째로는 14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가져올 참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이요. 표준 세 번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범죄하여 짐승하고 다를 것이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찾아주시고 일깨워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나를 놔두게 하신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 예수도의 십자가를 품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나아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표준 세번역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으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 감사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주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두려운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 놀라운 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먼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도로 살았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이겁니다.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왜 굳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도 날마다 조금씩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